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으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해하다. 그래서 대충 빨리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히 읽어보면은 이 속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땅과 하늘을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있는 땅을 카메라가 비춰주다가 또 잠시 잠깐 뒤면은 바로 하늘을 향해서 카메라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이 일곱 인재앙이 나오죠. 그 일곱 인재앙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재앙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때에 나오는 재앙이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에 더 이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회복이 윤리와 도덕이 회복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점을 찍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까지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읽으면서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될 말씀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에서는요 카메라를 하늘로 돌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3,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의 예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는요, 일곱 인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땅 위에 재앙이 일어나면서 흉년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일곱 인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 그리고 전쟁과 기근, 흉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카메라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카메라를 하늘로 돌립니다. 그 하늘에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붙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자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강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삼림에 불이 붙어서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사람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가 방사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림이 많이 타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러한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 위에서 3분의 1 정도가 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카메라는요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이 땅 위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죠.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죠.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독종이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큰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카메라는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천국에서는요 그 생명강 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음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제는 강의 3분의 1이 아니라 남아있던 3분의 2 강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바다가 다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 태양이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재앙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세워놓았던 차가요, 그 태양의 뜨거운 빛에 의해 가지고 불타서 사라지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차도 태우는데 사람 태우는 것 유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지진보다도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상업의 중심이 되는 성, 그 성을 한 시간 만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길게도 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단 한 시간 만에 순식간에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이 죄악의 도성, 그리고 상업의 중심이 되는 도성, 수많은 무역이 오고 가면서 윤택하게 되었던 그 성이 단 한 시간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경제인들이 화로다 화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나옵니다. 이 땅 위에 참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다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속했어요. 땅을 비춰주다가 하늘을 비춰주면서 하늘 위에서는 예배가 있음을, 그곳에는 하나님께 경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흩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손을 놓아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핍박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있지 않은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번갈아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보면서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장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엇이 더 재미있는가? 무엇이 쾌락을 주는가? 무엇이 더 맛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 과연 내 영혼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둘째 녀석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배를 만져보면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땅땅해서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아이들의 배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한데요, 제가 그 아이의 배를 만져보니까 정말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뱃속에 아주 딱딱한 것이 그 속에 아주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 뱃속에 뭔가 이렇게 딱딱한 어떤 뭐 종기라든지 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촬영을 하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에 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는. 근데 화장실을 언제 갔니?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화장실을 안 간 겁니다, 이 아이가. 아니, 뭐, 못 간 거죠? 신호가 없으니까 안 간 겁니다. 근데 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변을 다 빼냈습니다. 다 빼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많이 먹어라. 이런 처방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좀 조심하는가 싶더니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채소가 나오면은 안 먹습니다, 아이가. 이 햄과 고기의 입맛이 들려져 가지고 고기 없으면 잘 안 먹는 겁니다. 채소만 나올 때는 시무룩해 있던 아이가요, 고기를 한번 구워주면 막 신이 나서 먹는 겁니다. 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청도 아울리치에 막내가 엄마를 따라서 하러 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유배식입니다. 아, 반찬이 참 맛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고기도 있고 채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막내가요, 커다란 접시에 한쪽에 밥을 담고 나머지 넓은 공간에 뭐만 담았겠습니까? 예, 고기만 잔뜩 담아가지고 밥과 고기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야, 너 그렇게 먹다가는 똥 안 나온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아이가 선수를 칩니다. 아빠, 고기만 먹으면 똥 안 나오지요. 그러면서 고기만 먹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요, 여기에서 봅니다.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다. 세상적인 고기 맛에 이미 입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좀 뒤에 감추어 두고 싶습니다. 잠시만 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그 고기 맛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좀 필요하고 그때만 찾고, 보통 때는 그냥 고기 맛에, 세상적인 고기 맛에 길들여져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잠시 뒤에 살펴볼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신부된 교회가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평소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은 신부가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요,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돌려가지고 그곳에 덫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그것이 덫인 줄 알면서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참 즐거움, 이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솔로몬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낙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전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솔로몬이 시험을 했던 첫 번째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을 준비를 하고 고기를 준비를 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인을 취하고 그 속에 푹 빠져보았습니다. 근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요, 2장 1절에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그곳에서 기쁨 누리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그것이 있는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으로 한 것이요, 전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두 번째로 솔로몬이 신경을 썼던 것이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사업을 크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요,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다 해보았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여인도 취해보고 사업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았습니다. 다 누려보았는데 근데 결론은요, 허무함만이 그 속에 남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해보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결론을 취하셔야 됩니다. 허무함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술, 사업, 그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요, 일시적인 즐거움이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는 즐거움이고 가짜 즐거움입니다. 근데 신부의 유일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부의 유일한 즐거움과 기쁨은 신랑입니다. 7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없다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랑을 만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부가 그 날을 생각을 하면 설렘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가 깨어져 가죠. 태양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헉헉댑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습니다. 대구의 이 태양을요, 뜨거워서 못 나가겠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에 극도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동성결혼이 세상을 잠식해가죠. 엊그저께 신문기사에 나왔는데요,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왔으니까. 영화감독 김조강수 씨와 김성환 씨가 9월에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 그 두 사람이야 제가 이전부터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장 측 목사님이었는데요. 임모모 목사님입니다. WCC를 맨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 교단입니다. 그 목사님이 곁에 앉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기가 찬 겁니다. 또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기독교계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은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의 관계, 헌신,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결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동성결혼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은 환영을 받을 만한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동성결혼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성도의 입장에서 아픔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민족과 열방을 용서해달라고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는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은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져 가면 힘들어져 갈수록, 태양이 뜨거워져 가면 뜨거워져 갈수록, 기후가 깨어져 가면 깨어져 갈수록,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 보면서 성도들의 입장은요, 큰일 났다.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주님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 양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자꾸만 힘들어져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 말씀에는요,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가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의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깨끗하고 의로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옷을 지어주는 재료가 됩니다. 각 개인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소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 즉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믿음의 결과인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내 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내 프랭크가요, 1944년 3월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 소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상냥함 뿐이더라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안네 프랭크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설령 그것이 상냥함 뿐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냥함을, 친절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온이 이 전 세계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유럽 지금 40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범죄와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기온이 미쳐가면서 사람의 심성까지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상냥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상냥해야 됩니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비록 좀 짜증이 나는 이런 더위라 할지라도, 더위가 지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다면, 상냥함으로 대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뉴욕에 거린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7살짜리 딸이 엄마와 함께 브로드웨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거린을 향해서 1달러짜리를 던져주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 아이가요, 엄마는 제대로 선행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선을 베풀 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해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착한 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린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린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눈을 보았을 때 그린이 아닌 한 명의 인간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신부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설레임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은 뜨거워져 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주님 보면 그곳에 나를 위한 천국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실 주님 만날, 혼인 예식을 만날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설렘이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신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